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8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상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 없는 그대 증량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짓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선선한 바람과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합니다. 시간과 계절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에 겸손히 순응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수련회 성경학교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열매 맺게 하심을 기억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욕망, 교만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보다 세상 논리를 따르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면 후반기 예친이 시작됩니다. 세워주신 순장을 중심으로 모든 예친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기도와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삶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후 1시 40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온앤오프 5차 세계선교 기도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승재 평신도 파송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 및 내일 기도 학교 모집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드림트리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후반기 내일 플러스 재능 수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제8기 기독학부모 교실에 수강하실 부모님을 모집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사 기도회가 내일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한 권사 기도회가 목요일 행정관 1층에 서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보고회가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임 순장 교육이 9월 6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갈렙 친목회가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내일 아이야 하우스 개소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아이야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7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후반기 순장 시그널을 10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3일 수요일에 전국 원로장로 수련회 폐회 예배 강사로 말씀 전하십니다. 5일 금요일에 대구 동부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2주 안식 주간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고 그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얼굴에 때깔이 달라졌다고 이제 그 오늘 지난 한 그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까지 포함을 해서 한 3주 정도 우리 이제 주 목사님, 광 목사님 또 우리 김두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또 이게 별식이 주는 그런 어떤 또 기쁨들을 아마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안타깝게 다시 집밥의 시간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함께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이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상 제물과 관련되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이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비슷한 가르침이 이제 로마서를 보면 이제 14장과 15장에 이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사도의 그 답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제 5장 우리 바울 가르침 중에서 5장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마 직면했던 가장 큰 목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우리 이제 경상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은 그 강도가 좀 약해졌지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만 하더라도 아마 성도들 중에 이 제사와 관련된 그 어려움을 아마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제사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 관계들이 또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직장 가면 때로는 고사를 드리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또 직종마다 다양한 그런 제사 같은 것들, 고사들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족 한 번씩 신방, 우리 성도들 신방을 가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잘 안 나오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양가 어르신들 다 세상 떠나고 이제 제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곧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집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시려면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우스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제사라는 것은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때로는 정치적인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참 떼어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도 헬라 로마 시대 그때는 여러분 그 강도가 훨씬 더 셌겠죠.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제사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 한 가지 목소리만 있었으면 갈등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뚜렷한 두 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구약의 그런 영향들,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다니엘과 세칭구 한번 봐. 그러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은 뭔가 하면 먹어도 돼. 그분들은 뭔가 지적으로 깊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면서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다른 결정을, 다른 입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그룹 사이에 이제 교회 속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때론 대립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로마서는, 여러분 이제 여기 두 개의 경향,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자유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대립을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뒤로 하고, 이제 이 자유스럽게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린도 전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조금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18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안에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뭔고 하면,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무엇이 따라오느냐? 위험성. 그 은혜와 함께 위험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갖게 되는 위험성,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소위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의 내용, 그들이 가지게 된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내용은 바울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내용을 4절부터 6절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식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세우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이라는 놀라운 은사가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7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은 바울 스스로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이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자유로운 행동이 누구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그들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그 행동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으로 이제 13절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지식의 위험성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4절부터는 지식의 내용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해롭게 흉기로 사용되어졌나 하는 것을 바울이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랑으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절 말씀. 주제를 먼저 밝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고 바울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 나오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특별히 지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슬로건인 것 같아요. 슬로건. 야, 우리는 지식이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이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지식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지적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 단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거는 한 단어입니다. 지금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랑은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다. 여러분 여기 교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이 원어적인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뜻이 뭔고 하면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것. 무슨 말인고 하면 풍선 생각해 보시면 풍선에 바람을 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풍선이 갑자기 힘이 없던 게 확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고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은 무엇이냐? 사람 영혼에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 영혼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해나 자아를 부풀리게 한다. 자아를. 이 말은 무엇이죠? 나는 남과 달라. 자아를 부풀리게 해서 나는 남과 다르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이게 뭔고 하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남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나는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이 정말 은혜 받는 은혜로운 그 예배의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삶에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부풀리게 하면 자신을 남다르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을 과시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 과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기대하나?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역시 당신은 다르네. 역시 당신은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뭔고 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12장에 가면 나중에 영적인 체험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체험과 심한 은사들을 사람들이 받으면 이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강력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기 속에, 영혼 속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부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달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고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려고 하고 은혜로운 예배 태도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맺었던 사역의 열매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고 여러분 또 삶의 성공물들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게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야 진짜 당신은 달라.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단은 언제나 두 단계로 우리를 공격해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성공이라는 걸 통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감당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것으로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받고 나면 사단이 우리는 그냥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작전을 바꾸게 돼. 그 작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그 사람 영혼을 영혼 속에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지식을 가진 나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나,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나, 나는 남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은 다르구나 칭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 속에 위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부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하나? 바로 사람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알고 있다. 그 지식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과시하면서 나타내는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는 참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여러분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알려졌다.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식인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다고 지금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아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누구냐?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그러면 지식은 필요 없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그들에게 지식이라는 은혜 선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 선물을 가지고 바로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의 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다. 자, 이렇게 먼저 주제를 밝힌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소위 지식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사실은 다 알아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고 바울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상은 세상에서 nothing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그래, 우리가 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5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스, 그 로마 시대는 여러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참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그리스, 로마 신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나 많은 신의 이름들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혈연관계, 애정관계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 많은 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6절을 보시면, 그러나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인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분은 만물의 기원과 출발점이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고 만물의 기원과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는 from him 그리고 for him, 그분은 from, 그분이 기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목적이시다.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 그리고 고린도교의 지식인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 하나님 누구시냐? 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그분은 기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야. 또 하나,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분은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영어 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through him,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 바로 중재자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거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혜택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창조의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새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맞아, 우리 가운데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분은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목적이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 고린도 교회 소위 지식인 성도들이 알고 깨닫게 된 진리의 내용을 바울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동의하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7절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진리, 이 지식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오신 우리 성도들 아니면 또 지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없이도 우리 주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가진,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 저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여러분, 제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는 다른 음식과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에 이 다른 신, 다른 우상이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과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 없는 것과 똑같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우상 제물은 일반 음식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이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것이 바로 지식인 성도들이 가지게 된 자유였어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께 비교하면 없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드린 그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에 근거한 정당한 추론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 우상 제물, 우상 신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지식은 그들을 자유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과시하는 뜻에서 당당하게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은 결국은 누구냐?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우상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에 새겨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도 뭔가 멋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당당하게 먹을 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을 따라했을 때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것을 먹었던 그것이 자유 어떤 이 지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양심이 더럽혀지고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8절부터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통제받지 않는 지식은 잘 기억하십시오. 흉기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통제받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음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더 소위 볼품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아무런 영향력 끼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식을 통해 추론된 그 자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자유 그리고 너희의 그 과시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는 청년들을 모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정말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소위 이제 청년 시절에 조금 이렇게 지적으로 뭔가 깨어났다고 해서 술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양심이야 양심.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당당하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행동을 보았던 믿음이 어린 후배들이 어떻게 됐나? 아,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셔도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술 마시다가 좀 제가 표현 좀 과하게 하면 폐가 망신한 애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들 폐가 망신하게 만들었어요? 그 잘난 척하는 믿음이 바로 후배들의 믿음을 폐가 망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교회 속에 금맛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식을 통한 자유 그래서 자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폐가 망신을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행동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양심은 아직도 그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만 따라하면 어떻게 되나?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11절을 보시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나니. 바로 너의 그 자유,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으로 통제받지 못한 그 지식을 통한 자유가 바로 한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그 지식을 통한 자유의 남용이 한 형제, 한 자매를 넘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13절 마무리를 하죠. 바울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저는 청년 시절에 참 이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의 영혼 속에 얼마나 바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제 속에서, 그리고 제가 섬겼던 청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다 몰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제목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시되 두 번째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저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한 행동이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놓는 흉기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그 저는 참 청년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한국교회 속에 부어주셨는데 때로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도 주시고 삶의 성공도 허락해 주시고 사역의 놀라운 열매들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한국교회는 싸우고 있는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않고 왜 이렇게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는가?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아렴풋하지만 답을 얻게 됐습니다. 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구나. 지식은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성공, 삶의 성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바람을 불어넣는구나. 바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남다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자꾸 과시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에 목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수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사셨죠?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분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죽이면서 그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 잘 섬기며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참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지식, 더 풍성한 헌신, 더 풍성한 성령의 그 은사들, 예배의 감격들, 체험들, 그리고 삶의 성공들을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비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셔서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알려진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595장 여러분 참 이 찬양은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그 매일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1절 찬양을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높이는 것,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가사에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 다해. 저는 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은혜 받으면 조금만 남다른 은사 받으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 사람 바람들게 만들고 그 사람 영혼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찌르고 고통에 빠뜨리는 흉기로 전락하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흉기가 아니라 사람들 찌르는 흉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로, 수술용 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 주셨는데 어느새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 높이고 장로들 높이고 자기 가문 높이고 그러다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우리의 주신 것 사랑으로 잘 다듬어서 형제들 잘 섬기고 그래서 마지막 4절 가사 나 항상 깨워서 늘 기도드리며 마지막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중에 지난날 돌아보면 은혜 안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하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교만하여 지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주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하나님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하나님 내 정성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사랑의 사람으로 몸부림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 주변을 살리고 섬기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